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은 같이 함께 짧으니까요. 같이 교독하고 함께 봉독하고요.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네. 별로 아멘은 아닌데. 네.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또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상하게도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을 펼치면 눈에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생각이 명료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서 행동하는 날들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나? 참 어렵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한숨 가운데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34장에서 살펴봤죠. 딸 디나가 아주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사랑은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라헬, 그죠? 그리고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온통 가 있었어요. 그러니 사랑 없이 결혼한 이 레아의 딸 디나가 겪은 일에 별반 반응이 없습니다. 또 야곱은 꾀가 많고 약은 사람이죠. 사건이 돌아가는 정황을 보고 유리한 쪽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망쳐요? 레아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일을 망치죠. 디나를 범한 세겜과 그의 부족 전체를 칼로 진멸시켜버립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의 행동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세겜 주변의 부족 국가들이 전부 몰려와서 이 작은 야곱의 식구들, 수도 적고 군사도 없는 이 식구들을 전부 멸절시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됐다고, 그죠? 나는 수가 적다고, 난 이제 어떡하냐고 나나나송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야곱이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는 있지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은 사실 궁지에 몰린 쥐처럼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면 이 비슷한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소돔을 침략한 연합군이죠. 그돌라오멜의 군대에게 노예가 돼서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대군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롯을 되찾아와요. 이 멋진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고 또 십일조를 내고 또 소돔 왕이 와갖고 하는 그 비열한 제안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니 뭐가 찾아옵니까? 큰 두려움이 찾아오죠. 공황이 찾아옵니다. 성도 없고 군사도 없고 거기다가 자식도 없는 이 아브라함.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복을 하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묻죠. 하나님, 제 방패고 상급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제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어떤 약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횃불 언약이에요. 염소와 양과 이 비둘기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약조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각한 두려움과 공황이 발생한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위기나 어려움들이 닥쳐온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지금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망연자실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그때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면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딸은 큰 아픔을 당했어요. 아들들은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됐습니다. 삽시간에 주변의 온 나라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야곱은 어찌해야 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섣불리 이러한 생각과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야곱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죠? 하나님 내가 세겜으로 온 거 잘못했어요. 베델로 다시 돌아갈게요. 돌이켜야죠.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 틀렸다.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아 나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언젠가는 계기가 있으면 그리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잘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어떤 착각입니까?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나도 얼른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일이지 우리 자신의 성찰이나 뉘우침이나 돌이킴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제 돌이켜야겠다. 그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순종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회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회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요. 야곱이 지금 뭔가 회개해야겠다, 나 돌이켜야겠다, 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곱 너 회개해라, 너 돌이켜라, 너 잘못했지? 이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 양육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다 키워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야 될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엄마들 이런 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면 알았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럼 뭐라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 해요? 잘못했어요 이러죠. 근데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말할 때 많지. 보통 그래.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뭘 잘못했는데.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또 여성분들이 남자들에게 숨 막히게 하는 이 실수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기류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보 미안해,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묻습니까, 보통? 뭐가 미안한데? 당신 뭐가 미안한데?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숨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뭘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합니다. 하나씩 했는데 다 틀려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공황이 오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그러지 마시고 남편들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여성분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거죠? 그래.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좋습니다. 답을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방향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얘야, 네가 잘못한 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여보, 당신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했어. 그거 공감이 될 때까지 내 마음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삐쳐갖고선 하루 종일 흥흥 하고 있어봐야 남자들은 모릅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어때요?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고 자상합니다. 야곱, 너 지금 왜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건지 알아? 네 잘못, 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너 실토해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세겜 아니고 베델로 가라. 거기 살아.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베델에 제단을 쌓아라. 네가 네 형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뭔 그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화법이냐면 야곱아, 너의 제단 있지? 엘엘로헤 이스라엘. 가나안의 신들, 그 종교를 모방해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신들이라고 만들어놓은, 네가 만들어놓은 신 말고 너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 그때 내가 너 만나주고 너와 약속했지 않느냐. 그 자리로 돌아와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이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였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일어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거주하라. 베델로 가서 거주하라 하셨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으라. 예,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원어로는요. 쿰이에요. 쿰. 쿰. 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누구세요? 사탕 드릴게요. 이따 오세요. 달리다 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하셨어요. 예수님이 달리다 쿰이라고 여기 기록해 놓으신 거는 그 신약 성경에 그 셈, 그러니까 아람어 자체를 그냥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같은 셈 계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근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쿰이라는 얘기가 지금 같이 예수님의 입에서도 나오는 게 히브리어에도 있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단지 소녀야 너 앉아있는데 일어나라. 자, 찬양 드리실 거니까 우리 다 일어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소녀에게 깨어나라. 너 잠에서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실 때 일어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아 너 정신 차려라. 너 잠에서 깨어라.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세겜으로 와서 장막 짓습니다. 축사도 지어요. 그 다음에 제단도 쌓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주님은 잠자는 시간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깨어 계세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 계신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잠자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육체의 숨은 붙어있고 밥은 먹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름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사대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요?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계시록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2절에 너는 일깨어 라고 하잖아요. 일깨어나라예요. 쿰. 3절 보십시오.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다시 생각해라. 너 그 자리로 돌이켜서 회개하라.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얻었던 그 시간들 기억하십니까? 또는 처음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야, 이 길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순간들,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고 확신한 바에 이르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일어나라의 의미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여러분? 거주하라, 거주하라. 1부 때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1부 때 말씀드렸는데 2번 거주하라를 모르시는,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실수한 게 뭐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은 지역이 좀 고지대에 있습니다. 약간 산지지형이에요. 황량하고 삭막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서 도망을 쳐서 베델에서 잠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베델의 이름이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거기 갔을 때 루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졌는데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뭘 베고 잡니까? 돌을 베고 자요, 돌을. 이게 뭔 얘기냐면 고대 근동지방에는 보통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전부 다 후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변에 집이나 민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는 처량한 신세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더 합당한 추측은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그런 광야 같은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요, 라반 집에서 나왔을 때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야곱을 잊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저울질을 합니다. 우리도 저울질을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베델로 갈 것인가, 그 황량한 곳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 식솔들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세겜에 정착할 것인가.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 그 약속보다 자기 육신의 평온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세요. 오늘 분명하게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가서 거주하라. 베델로 가서 제단 쌓으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주하라. 거기 살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슴에 새겨주시는 베델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베델을 갖고 계세요? 우리 젊은 날에, 그죠? 처음에 하나님, 이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 베델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야겠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 가정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경영해야겠다. 내가 직장 나가서도 좀 핍박받고 힘들더라도 내가 돈이나 권세나 명예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직장 생활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사명이 불러일으켜집니다. 사명.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새겨넣으신 배들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그런 약속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자리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업이나 친구들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자리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형태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씩 배대를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한테는 어디가 배대일까요? 교회? 그 목사님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 이 강단이 배대리죠. 이 강단이 배대리죠. 근데 조금 더 깊은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강단 위에서 저는 세겜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로 살지만 세겜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고생스럽고 힘겹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살아가려고 할 것인지 세겜으로 갈 것인지 베델로 갈 것인지 저에게도 매일 같은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주님은 가차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니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베델 있지 않느냐? 거기 거주하라.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힘겹고 고생스럽더라도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베델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고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기를 결단해내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주시는 명령 전체를 묶는 주 동사가 뭐냐면 쌓으라예요.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이 쌓으라가 앞에 있는 일어나라와 거주하라의 명령의 이유입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일어나서 깨어나야 되는 거고 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단을 쌓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제단은 어떤 의미예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약적으로 가져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갈라집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의 몸을 찢으셔서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만찬을 할 때 떡을 드리면서, 빵이죠? 빵을 드리면서 하는 멘트가 뭡니까? 이것은 형제 자매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떡을, 그 몸을 주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우리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멘트를 할 때 여기 가슴에서 너무 큰 울컥거림이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몸을 찢으셨구나.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떡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제사로 번제로 드렸어야 하나님과 화목을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영 단번에 드리신 제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드리는 예배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그 제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레위기. 레위기. 좋습니다. 문맥을 잘 따라오고 계세요. 대개 레위기를 뽑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옛날 이렇게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 손, 여기 어때요? 시커매요. 여기 까매. 그런데 레위기 부분이랑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까지 좀 하얗고 다시 어디부터 까매집니까? 여호수아부터 까매져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온통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가 낭자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읽다가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앞에서 읽은 건데? 뭔가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곳을 다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장은 넘어갔는데. 이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이 레위기에서 수없이 죽어나간 짐승들의 피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피비린내 나는 레위기, 짐승을 죽이고 또 죽이는 이 레위기를 제가 사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레위기를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사드리네, 아 예수님. 또 제사드리네, 아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예배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피의 제사다, 희생이다. 야곱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야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긋나고 비뚤어지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오늘도 자기 평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야곱을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 자리로 돌아와라.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라반의 집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지켜주시고 나올 때 큰 가축들과 재물을 얻어 나왔어요. 에서의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는 에서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서 참회합니다. 배상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요.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평온을 쫓아서 결국 또 세겜에 정착해버려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야곱은 컨트롤 CV입니다. 그냥 복사예요. 복사. 똑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 야곱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품으시며 기다리시는 사람. 그것이 이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에서 절절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할 때 두려움과 공황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요.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회개하라. 거기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 내가 너에게 또다시 져주고 내가 너를 위해 또다시 희생하마. 아들아, 너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이 빛이 한 줄기가 쫙 들어간 거예요. 서광처럼 비춘 겁니다. 어둡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말씀을 통한 빛이 비춰줄 때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이 우리 가슴에 와서 확 박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복잡한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문장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때립니다. 그러면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걸 붙들고 그 지하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절박한 순종. 그리고 이 절박한 순종이 우리를 살려내고 생명 얻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회개에 뒤따르는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2절 보시겠습니다. 2절하고 3절까지.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제 야곱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야곱 집안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요, 여전히 그 야곱과 가족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우상이었다는 말이에요. 다산과 축복을 비는 신상들, 드라빔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우상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권사님인데 차마 점을 보러는 못 가고 그래서 점을 잘 보러 다니는 신우한테 점을 봐달라고 나는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어 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은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 그죠? 우리 딸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놈에게 장가 가야 돼? 사주 팔자 뭐 토종 비결 따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 우상들. 그죠? 그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그러한 우상들, 드라빔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세겜 성읍 곁에 살면서 이 야곱은요, 가나안 우상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이 지금 뭐하라고 합니까? 버리라 명령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목욕 재개하고 너 이제 가나안에서 입던 옷들 그들과 섞이면서 같이 통용했던 그런 옷들 다 버리고 이제 어떤 옷으로 갈아입으라고요? 베델로 떠나자. 순례자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여행복으로 갈아입어라. 잘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은혜를 받았어도 이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집에 우상이 있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은연 중에 그도 가나안 신들을 모방하면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세겜 문화들을 좋아했고 그걸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 거주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온전한 피 흘림의 제사, 그 희생의 제사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 신중하고 꽤 많고 약은 야곱이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동해요.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자, 이 야곱의 단호한 행동에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우상과 귀고리들을 다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근데 여기 묻다라는 게 감추다라는 의미가 많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묻다가 야, 야곱은 아직도 덜 됐어. 야곱 이거 묻어놨다가 나중에 팔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야곱스럽게 해석하시는 학자들이 계시고 저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이제부터는 못 건드리도록 거기다 감춘 거예요. 이제 우리 집안의 우상은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단호해요. 단호한 야곱의 명령이 가족들이 우상을 다 버리도록 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아끼던 우상과 재물들을 땅에 다 묻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평온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평온을 나는 땅에 묻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놀랍게도 요 한 절 사이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 모습 때문에 야곱이 단번에 권위를 회복합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 여러분, 야곱 가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네 명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아내 둘, 첩 둘, 그렇죠? 이렇게 사이사이. 그리고 거기 낳은 자식들이 딸려 있어요. 그러면 삶이 심플하고 단순할까요? 복잡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까요? 복잡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어느 날에는 이 집 가세요. 어느 날에는 저 집 가세요. 오늘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러면서 20년 동안 끌려다녀요. 꾀가 있고 눈치 빠르고 전략적인 야곱이지만 여자들 앞에서는 그냥 택도 없습니다. 그냥 맥을 못 춥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붙들어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이 지금 여자들끼리 암투를 벌이면서 그 자식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해요.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그대로 순종하는 야곱에게 권위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소리를 에헴 하고요, 힘을 과시하고요, 똑똑한 척을 해도요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자녀들 앞에서 권위를 세운다고 해도요 자녀들은 다 알아요. 부모의 약점, 부모의 죄, 부모의 치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권위가 발생할까요? 이런 부모들이 지금 내가 이 아이들한테 말이 먹히지가 않는구나, 권위가 안 세워지는구나 할 때 어디서 권위가 발생합니까? 진정한 권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부모가 무릎 꿇을 때,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단호하게 경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부모들에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얄짤없네. 우리 부모가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돈 좋아하는 걸 알아요. 우리 자식들이 어디에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갖고 흔들린지를 압니다. 왠지 아세요? 요것들도 죄인이거든요. 다 알아요. 서로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 자식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인생 어떻게 다루시는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셔도 자기 평온을 위해서 세겜에 정착하고 또 그랬다가 딸이 디나가 큰 아픔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곱의 권위는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아버지도 아니야 저거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단호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행동하는 모습에서부터 권위가 다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위가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히 작동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담임 목사. 개구리 목소리에서 나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나옵니까? 어? 신비주의. 대화 잘 안 하고, 그죠? 제가 좀 신비주의 전략 저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어? 목양 씨를 그냥 아무나 막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셔갖고.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요,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그 목사가 가장 먼저 무릎 꿇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생김새, 나이로 치면 여러분, 저는 연소하잖아요. 우리 교회 400명 중에서 저는 중간입니다. 서열이. 근데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제가 인생을 아직 20년, 30년이나 더 살아야 따라잡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옷차림, 개구리 목소리 이런 걸로 권위가 생기는 게, 넥타이를 버건디로 하면 뭐 권위가 세워집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게 많이 하는데 저 오늘 그래서 이거 약간 버건디 권위 얘기하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결한 태도,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약자들에게 내려가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자기 삶을 그렇게 투신할 수 있는 태도, 그런 것이 교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강이 세워지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의 권위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가정의 기강이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응당 보복을 받아야지 마땅해요. 죄를 지었잖아요. 사면 고울들이 두려워서 떨게 만드셔서 엄두를 못 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의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훗날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면 고울들을 두렵게 떨게 해서 보호하시면서 나중에는 시므온과 레위를 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대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영적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들이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설교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놀라시는 얼굴이네요. 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기 시작하시는 시점이 이제부터예요. 이 본문 뒤에,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그래서 엘베델,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근데 여러분,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창세기 50장까지 전부 다 뒤져봐도요, 야곱이 뭔 복을 받았는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야곱에게부터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야곱이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소식이 기록됩니다. 유모 이름이 드보라인데, 여러분 갑자기 드보라가 왜 나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에 안 등장했어요. 뭔 얘기냐면 야곱이 너무 사랑했던 인물이란 뜻이에요. 리브가의 유모니까 거의 리브가보다 약간 언니거나 할 거 아니에요. 거의 가족처럼 살면서 야곱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드보라가 죽어요.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야곱이 진실로 사랑했던 여인이죠.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객사합니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는 이제 창세기가 누구 이야기로 넘어갑니까?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리고 요셉을 야곱이 잃습니다. 가장 먼저 잃어요. 그리고 오랜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갔을 때 총리였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가둬놓고 누구 데려오라고 해요? 막내 베냐민 데려오라고, 보고 싶어갖고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러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요셉도 잃고 이제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시므온도 잃고 거기다가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오라니까 베냐민도 잃을 수 있는 그 잃고 또 잃는 그 순간에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므온이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어떤 이 야곱의 심령인지 아시겠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 자식 잃어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이제 내 아들들의 생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데려오시면 데려오시리라는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회개해서 베델로 돌이킨 이후에 시작된 야곱의 인생은요,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소중한 이들을 잃는 경험으로 점철됩니다.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계속 잃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의 모든 생과 가족들의 생사를 내어맡기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숙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발걸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공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개를 요청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오랜 잠에서 깨어나시고 자기 안위와 평온을 위해서 사는 세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조금은 힘겨워 보이는 베델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보게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전부 덮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악인들의 형통과 내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고난들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했던 아삽의 이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탄성으로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전심을 다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